오늘은 이제 17장을 다 끝내겠는데, 그리고 18장까지 넘어가야겠는데, 지금 제가 성 몸살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장만 마치고 짧아도 끝내고 싶거든요. 괜찮겠죠? 뭐 또, 이 지금 5절 남았는데, 이 5절 하면서 또 시간 많이 가는지, 그것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지. 어쨌든요, 몸이 좀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별로 누울 지경은 아니지만, 좀안 좋거든요. 감기가 아니고 좀 몸살기예요. 그래서 영뭐 어깨로 엉치로 많이 아파요. 이것도 내가 녹음을 다 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인자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또한 주일을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모이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기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겸손한 순복하는 제자들로서 주의 사업에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2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22절로부터 26절까지 17장이 남았는데, 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개되었는데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에 대해 가지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흐르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공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를 요한이 충분히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예, 꼭 필요한데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한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니 보충 복음이라고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은 사복음서 공관 복음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고 그것도 여덟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딱 여덟 가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21장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이적까지 해서 여덟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20장까지만 기록했다가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기록, 이거 하나 더, 이거, 이 부분도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기록해서 보탠 것이라는, 부록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부록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20장까지를 얘기하면은 표적이 7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일곱 숫자를 상당히 맞추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요한에게 영감하시고 그 영감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확실하지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를 하신 그 사건은 3복음에 다 기록을 했으니까 요한은 이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새 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피땀 흐르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의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이 사람들은 정말 한 사상 한 뜻으로 이렇게 모여 있구나 한 단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21절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우레가 울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아, 이, 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준 음성이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버지여, 이 그 28절에 12장 28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장 22절에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인데,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사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은 창세 전에 있었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도 영화롭게 하라고 하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영광, 영화 같은 말이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사오니. 그래서,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23절에도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그 틀림없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열두 제자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습니까? 지금 얼른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로마서 8장 18절에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에 여기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당했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처형되지 않고 잠들었지만은, 그러나 처형되지 않고 잠들기까지 그는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기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그 밥모섬으로 유배 귀향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든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은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그 잡혔다가 놓여 오니까 놓여서 이제 교회로 가니까요. 그 이제 23절부터 사도행전 4장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되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붙잡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음에도 또 그 말이 나오죠.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할 때에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축시켰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 예수님이 주신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굴복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에 고난을 당할 때에 연합이 단단해집니다. 이 평화로울 때에는 느슨해지는데요. 그 같은 이념과 사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고난이 이르게 되면은 경합하지요. 배반하든지 결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 17장 기도하시기 전에 16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16장에 앞으로 너희를 잡아주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것이며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했다고 증언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은 거의 21절과 같은 말씀이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한 것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주 저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얘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가 21절인데 여기는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요 끝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뭐 내용은 거의 21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여기 이제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이 21절에는 없지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데 이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완성하다 뭐 이제 수행 잘 따르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예, 이게 텔레이오 메노이라는 말인데 텔레이오 메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행하다 따라다니다 혹은 완성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함을 이루어 이루어라고 하는데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다는 사실도 포함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장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도 에베소 4장 13절도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럴 것이라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에베소 4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어라고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말은 에베소 4장 13절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골로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충만하여졌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성에 거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2장 9절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져서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참 이게 너무 황송한 말씀인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2장 9절 10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와 같은 그 일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과 신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그러한 상태로 생활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믿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그랬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온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 행사할 수 있도록 주신가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확실히 소유하고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라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이제 이것이 계시록 3장에 나타나 있는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이제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삼위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고통을 그 핍박을 받고 예수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겪어서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24절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말로 좋죠. 여러분과 제가 꼭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창세 전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제성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신 선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때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현재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은 특이하게도요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께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도 이제 말을 했잖아요. 요한이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여기서는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 의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에 들어가는 그 사실과 관련되어져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4장에 나타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존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 이것을 이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모르니까요. 가르쳐줘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의, 생명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아버지여라는 말이나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생명자,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 이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압니다. 요한 1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안다는 것이, 알게 됐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을 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믿고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인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왜 아들이라고 하는지 그 관계도 우리는 알고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스스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저는 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70인역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17장 26절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몰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있는데 위에서부터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 주님이라고만 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어쩌면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로 몰랐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에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분이 구원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혹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주와 만물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실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카이프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아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고요. 이 이름을 아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충만히 얻어서 한 생명으로 연결된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족이 자녀가 되는 것은 태어나든지 양자가 되든지 두 개인데 두 방법인데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난자라고도 얘기하고 양자가 되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비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신비한 것만큼 신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걸어가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그 경험에 꼭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과 보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그 경험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이 염려 없도록 곤고하지 않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각에 넘치도록 베푸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